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의 자손들이 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가 그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오늘 설교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에 세 명의 나그네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자 달려나가서 이들에게 절하고 집으로 청하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게 물을 갖다 주어서 목을 축이고 발을 씻게 하고 그늘 아래서 쉬게 한 다음에 급히 장막에 들어갑니다. 아내에게 속히 최상급 밀가루로 떡을 풍성하게 만들게 하고 다시 달려나가서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어서 요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버터와 우유와 함께 상을 차려내고 손님들이 식사하는 동안 옆에 충성스러운 웨이터와 같이 서서 이들을 시중 듭니다. 생면부지의 나그네들을 마치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부모님을 맞듯이 반갑게 뛰어나가서 맞고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대접을 한 겁니다. 나그네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년 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장막 뒤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라가 기가 막혀서 속으로 웃습니다. 90세가 가까워서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남편은 거의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 사라가 웃은 것을 알고 나그네가 사랑으로 꾸짖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다시 확약해 줍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내의 이름을 알 재주가 없는데 알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들 약속하신 것을 알 재주가 없는데 알고 두 번이나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확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나그네들은 식사를 마친 후 떠나려고 일어나서 소돔 쪽을 내려다봤다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고도가 높은 헤브론 고원이기 때문에 저 해발보다 낮은 소돔 고모라 지역이 내려다 보였을 겁니다. 예의 바른 아브라함은 이들을 전송하려고 같이 따라갑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혼자 하신 독백의 내용입니다. 옆에서 아브라함이 듣고 아마 기록했을 겁니다.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물론 숨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참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제 행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시지 않습니다. 대신 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어법으로 되풀이하신 겁니다. 그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18절 말씀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의 요지는 단순합니다. 내가 너를 사용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찌 내가 이제 막 행할 일을 너에게 숨길 수가 있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는 일을 알리셔야 되는데 알리시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대단히 답답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제 막 행하시려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 궁금증을 풀어주시지 않고 대신 자신이 왜 하나님을 택하셨는지 그 더 완전하고 포괄적인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처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가장 포괄적인 목적, 이곳이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19절을 원어와 영어 성경의 어순대로 제가 번역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하고 시작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하고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둘을 말씀을 하십니다. So that 하는 절이 두 개가 뒤따라서 나오는데 좀 깁니다. 그러기에 우리말 성경을 보면 도대체 논리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재주가 없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위 하에 있는 자신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집에 있는 다른 가속들, 예를 들어서 종들, 이런 종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명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도에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으로 그를 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 하는가?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 가르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의 구체적인 예 가운데 특별히 둘을 언급하십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하시는 겁니다.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자손들이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의로운 삶을 삶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택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의로운 삶 살기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밝히십니다. 두 번째 so that 절이 나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한 내 약속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의 자손들이 의롭게 사는 것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생각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자신이 어디로 가시고 계신지 말씀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통장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들렸다 말씀하시면서 진상조사를 하러 내려간다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곳까지 내려가셔서 보셔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항의조로 묻습니다.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고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한 것은 하나님이 곧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조카 롯과 롯의 가족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어서 하나님을 몰아붙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소돔을 멸하시겠나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어찌 가능합니까? 하고 따집니다. 심판주께서 공의를 행하셔야 하지 않겠나이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합니다. 만일 내가 소돔성에서 의인 50명만 찾으면은 그들을 인해서 멸하지 않으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용기를 얻어서 다시 묻습니다. 만일 의인이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님께서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고 하시자 계속 묻습니다. 40명이면 어쩌시겠나이까?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십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다 멸망시키고 맙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19장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듯이 소돔성 사람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가장 좋은 곳으로 선대한 것은커녕 강제로 끌어내서 갱 레이프를 하려고 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이 나그네들이 묵고 있는 집에 문지방을 부시면서 들어와서 이들 내놓으라고 우리가 이들과 관계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소돔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은 것은 지당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지극히 사악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그런 삶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성읍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저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돔성 완전히 불바다가 된 건 이건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심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과 그 두 딸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자체는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은 익숙한데 이 지금 중간에 있는 이 짧은 말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명쾌한 기독교의 진리, 논리를 설파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요지는 단순 명료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1차적인 목적은 그의 자손들이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의 그러한 의로운 삶을 통해서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좀 유식한 우리 크리스천들의 표현을 쓰면은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God's elec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윤리적인 삶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ethical한 life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윤리적인 삶은 열방 선교를 위한 것이다. Mission to the nations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나중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얘기다 하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셋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잊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열방 선교 사이에 지금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자식들 왜 주셨다고 하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가, 딴 거 다 제쳐놓고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애들한테 발레 시키지 못하고 피아노 시키지 못하고 태권도 시키지 못하고 다 못하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가르쳐라. 네 자녀들이 너의 권위하에 있는 동안 가정을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귀하로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르쳐라. 특별히 밖에 나가서 살 때 의롭게 사는 삶을 가르쳐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자마자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뭔지를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는데 앞에 전제는 딱 빼고 나머지만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출애굽기 20장서부터 10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대원칙 10가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원칙 한 원칙 하나마다 구체적인 규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소위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 613계명을 주십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명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너와 네 아들과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함으로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장수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1차적인 목적은 주변 이방 민족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별된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불의하기 짝이 없는 세상에서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기들끼리만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고 자기들끼리만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른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공의롭게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의롭게 사는 삶으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1차적인 수단은 단순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사는 겁니다. 특별히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땡볕에 내 집 앞을 지나가면 쳐다보기만 하지 말고 뛰어나가서 영접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대접하고 나의 모든 식구를 동원해서 신속하게 환대하고 시중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수단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추수할 때 샅샅이 거두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밭 모서리에 있는 밀과 보리는 다 남겨두는 겁니다. 이미 추수했더라도 나중에 생각이 났으면은 얼른 추수한 것들, 볕단들을 다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포도와 감람을 딸 때도 그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은 이자를 받지 않고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은 모두 탕감해주고 노예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 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 길 잃은 영혼들 이들을 구원하고 복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도 신약에서 같은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공생사역에 들어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 우리 구역예배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보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도,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그 의로운 삶으로 주의 은혜를 전파하고 그러한 삶으로 영육 간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와 공의라는 것이, 의와 공의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와 공의는 늘 함께 쓰여서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의 삶 전체를 정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사회적 삶, 경제적 정치적 삶, 이것을 다 정의해 주는 표현이 의와 공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의롭고 사회적으로 의롭기 위해서는 고결해야 하고 진실해야 하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랬기에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논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은 율법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망령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이거를 좋은 귀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것을 잘 지킵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놀라운 모순처럼 보이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은혜를 베풀라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이건 피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질문 셋,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첫째 질문, 우리는 늘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물론 그것에 대한 답은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곧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는 열방 선교를 위해서 삽니다. 주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셋째,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롭고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를 위한 것이다. 많은 크리스천들과 교회들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또 왜 사는지도 잘 압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자신의 사명 사이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기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은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의로운 사람들과 의로운 단체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의로운 것이 별로 없고 세상의 의로운 기관보다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상식에 호소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요새 어디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들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는 밥을 사줘가면서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 그러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들으려고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주님 뜻대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놀라운 공의가 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늘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가게를 가보면 다르더라. 그들이 하는 기업을 가보면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있더라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공동체 교회가 진암철이 되어야 됩니다. 진암철은 가만히 있어도 거기 끌려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와라 와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 이루는 거 그렇게 힘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만민에게 은혜의 통로로 되는 삶 단순하고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 받은 사람답게 순종해서 하나님 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가속들, 자신의 아내와 종들, 그리고 모든 자원들, 송아지와 최고급 밀가루와 버터와 우유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 전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와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 우리도 새벽기도 죽치고 하고 지난 12년 동안 죽치고 하고 3일 예배 죽치고 하고 주말 구역 예배 죽치고 하고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12년 동안 계속 선포한 교회 별로 드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듯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비슷한 거 하는데 열심히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떡 대고 다 하는데 왜 안 일어나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분명히 예배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공의의 삶이 우리는 따라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반이나 지나가고 새학기가 다가옵니다. 새학기가 다가오면은 UCF에 대학원으로 오는 학생, 방문 교수로 오는 교수, 어학과정으로 오는 학생, 포닥으로 오는 분, 여러분들이 옵니다. 그분들 가운데 소수는 교회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기숙사에 들어갈 때까지 머물 곳이 있는지요? 아파트를 얻고 가구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연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요? 각종 도움을 청합니다. 올해에도 벌써 그런 이메일을 둘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연락을 드릴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자매 집에서 열흘만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이런 분에게 필요한 가구 집에서 잘 안 쓰는 거 있으면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와 기회를 희생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많은 생각과 야망과 포부 부인해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당연히 배우자가 불평하고 애들이 불평합니다. 나의 스케줄이 망가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의 건강까지도 포기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누구 한 사람 교회로 제발 오라고 하기가 그렇게도 힘든데 누가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땡 따는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쉬운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 집에서 9개월 데리고 있었더니 가기 2주일 전에 나 예수 믿겠다고 해서 세례를 받고 떠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집에 여기 와서 2주 동안 같이 있으니까 부부가 다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정을 개방하고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 다 동원해서 이들을 선대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 와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 방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게 화장실 사용하지 않고 안방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차가 없기 때문에 라이드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운동 스케줄이 다 망가돼야 되는 거예요. 식단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확실한 방법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 초신자라면 모릅니다. 교회 리더라면은, 교회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라면은 언제든지 누가 집을 개방할 수 없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줄줄이 서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만민을 복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불의한 세상에서 비명 가운데 살던 사람들, 무정하게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이 의인으로 살아갈 때 그 숫자가 10명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사악하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 10명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들이 심판받을 때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또한 의인으로 살 때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소수는 구원받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의인의 역사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셨습니다. 딴 사람이 기도했으면은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은 아브라함이 기도했기에 롯과 롯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롭게 살 때 내 의로운 삶 자체로 누구 하나님 말씀 믿게 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심판받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아니 믿는 거는 이거 지금 빌립보 감옥 간수인데 그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침례교 잘못 다녔으면은 하나님 말씀 한쪽만 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부모가 해줄 수도 없고 내 자녀가 해줄 수도 없고 친구가 해줄 수도 없고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 따라서 그런 말씀은 하면서 못 본 채 하고 넘어갑니다.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런 사람을 위해서 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십니까?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를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1차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앞으로 계속 이 너무나도 근원적인 질문, 그러나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질문, 이 질문을 자신에게 늘 함으로써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인 것을 늘 기억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는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역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나라로 진암철과 같이 끌어오는 그 역할 온전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